안녕하십니까. 뉴스 속에서 영적 감각을 익히고 뉴스 속에서 시대를 보며 뉴스 속에서 성경 예언의 성취를 읽는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지구촌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중 표면으로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촌의 물 부족 현상입니다. 물 부족은 지구 온난화 문제와 함께 현 인류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뉴스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세계 물 부족 현상을 조명해보는 물이 꿈이다라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물 부족 현상은 이제 더 이상 아프리카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 OECD가 발표한 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분류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연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1.4배에 해당하는 비가 내리는 한국이 왜 물 부족 국가냐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물 재생 수자원의 양과 물 소비 등의 현황을 고려해 본 결과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것입니다. 2013년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물 협력의 해입니다. 매년 3월 22일은 물의 날인데요. 유엔은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1992년 제47차 유엔 총회에서 세계 물의 날을 지정하여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세계 물의 날 행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해 오므로 1995년부터 3월 22일을 물의 날로 정했습니다. 유엔에서는 특히 2013년을 세계 물 협력의 해로 정해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관심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에 한국에서는 지난 3월 22일과 23일에 경남에서 2013년 경남 물 엑스포가 개최되었습니다. 물 절약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물과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올해 7회째를 맞는 2013년 경남 물 엑스포에서는 왜곡된 물 순환 체계를 바로잡고 수질 오염으로 파괴되어가는 수생태계를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며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수돗물 포럼, 또 한국물 정책 포럼, 한국 도랑 포럼, 또 국제 빗물 포럼, 국제 녹색섬 연암 습지 포럼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5년 세계 물 포럼 조직위원회가 4월 16일 발족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물 포럼 공동 개최지인 대구시와 경북도가 본격적인 포럼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국토해양부 대구시 또 경북도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15년 제7차 세계 물 포럼 준비를 전담할 세계 물 포럼 조직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세계 물위원회는 주관으로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물 포럼은 물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한 해결 및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지구촌 최대 물 관련 국제 행사입니다. 네, 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물 부족과 함께 오염된 물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리포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네, 수질 오염이란 생물체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물의 물리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계의 물은 그 스스로가 유입된 오염물질을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자정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수질 오염이란 물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수질 오염원으로는 공장이나 발전소 그리고 하수처리장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 호수나 하천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를 통해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고정적 수질 오염원과 경작지, 삼림, 도시와 도시 근교, 도로, 주차장, 세차장 등에서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비고정적 수질 오염원이 있습니다. 수질 오염의 형태로는 첫 번째 부영향화 현상이 있는데요. 이는 하천, 호수, 강이나 바다에 유기물을 함유한 생활하수와 분뇨가 과량 흘러들어가면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과량 분해함으로 수역에 영향이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즉 자정능력을 넘는 대량의 유기물이나 염류가 강, 바다에 유입되면 수역은 분해산물 또는 2차 생성물 등의 염류가 풍부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며 이로 인하여 수초와 녹조류가 번창하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게 되어 물속의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 등 수중생물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장 폐수 중 수은, 납, 카드뮴, 크롬 등이 물에 분해되지 않거나 안정한 화합물로 변하지 않고 혼합 상태로 남아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중금속 오염이 있습니다. 이는 먹이 연쇄에 따라 물고기 등 각종 음식물을 통하여 우리 몸속으로 이동 축적되며 아울러 중금속에 의한 신경마비, 언어장애, 사지마비 등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는 수질 오염입니다. 현대적 개념의 수질 오염이 문제화된 것은 19세기 후반 영국의 경우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런던에서는 거듭되는 콜레라 유행에 대한 대책으로 1855년 오물 배제법을 정하고 하수도에 의한 오물 배출을 촉진시켰었습니다. 그 결과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템스강으로 다량으로 방류되어 급속하게 오염되기 시작하였고 그 대책으로 1876년 하천 오염 방지법이 공포되어 수질 보존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었습니다. 기타 선진 각국에서도 산업혁명 후 대단위 공장의 출현과 인구 도시 집중에 따르는 공장 폐수, 도시 폐수 등의 배출 때문에 자연수역이 오염되기 시작하였고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서 수질 보존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후에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공업 성장에 따르는 환경 파괴, 오염물질 배출 등이 범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추진된 국가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많은 공장이 건설되었고 산업활동이 급속하게 증가되었으며 인구의 도시 집중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 폐수와 도시 폐수의 배출량도 급속히 증가되어 1960년대 말부터는 주요 하천과 연안의 수질 오염이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수질 오염 사례로는 1986년 스위스에서 발생한 라인강 수질 오염 사고, 1988년 일본 아라가와의 지류에서 발생한 이루마가와 수질 오염 사고, 그리고 2005년 중국 숭화강 벤젠 유출 오염 사고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일어난 가장 큰 수질 오염 사례로 2007년도에 태안에서 발생한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 있습니다. 해상 크레인이 유조선과 충돌하여 원유 12,547kL가 유출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피해를 입은 양식장 면적만 서산시 3개의 면에 112개소, 태안군 8개 읍면에 361개소, 4,088헥타르에 이르렀던 엄청난 규모의 해상 수질 오염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공업화가 발생하면서 전 지구적인 수질 오염들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1972년 스톡홀름에서는 인간 환경 문제에 관한 유엔회의가 열리면서 범세계적인 수질 환경 보호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근래에는 세계 물의 날을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STV 시사뉴스 김인섭 리포터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구촌 공생의 아프리카 프로젝트에 따르면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케냐에서 지역 조사를 한 결과 물 부족의 원인으로 크게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였습니다. 케냐는 대우기와 소우기로 나누어지는데요. 대우기는 3월부터 5월까지이고 소우기는 11월부터 12월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비 오는 시기가 바뀌고 있고 또 가뭄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몇 년간 비가 오지 않은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시기에는 소가 굶어서 죽고 사람도 물이 없어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가난입니다. 땅이 척박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내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 팔고 나무로 숯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와도 나무가 없어서 땅이 물을 머금고 있을 수가 없어서 모두 증발을 하거나 흩어져 버려서 물 부족 현상이 계속된다고 하네요. 또 지역 특성상 물이 있는 층이 대부분 지상에서 150에서 300m까지 깊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파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온물 하나당 우리 돈으로 총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특별한 소득원이 없이 소를 키워서 소젖으로 끼니를 때우는 이들로서는 이 돈은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국제단체에서 가뭄이 심한 지역에 식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구촌의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한 인구 사망률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현실인데요. 자, 여기서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 water.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분류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불란서의 탐험가 주액 베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고비 사막에서 길을 잃고 고생한 경험을 상기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욕구가 무엇일까? 그것은 목마름일 것이다. 자기가 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서 인간들에게 가장 강력한 욕구는 목마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 인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풀도, 꽃도, 나무도, 어떤 것도, 물고기도, 동물도, 새도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물, 이 물의 고갈 상태가 지금 현재 지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물이 많다고 해도 바닷물을 식수로 전환시키는 것도 문제고 또 이 물의 오염도 문제고 또 물의 근원들이 말라가는 것도 문제고 참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수나는 이것은 정말 장난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앵커와 리포터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사상스럽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물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입니다. 우린 물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되지만은 이 물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오염되고 물에 부족난이 생겼다. 이건 세상 끝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물이 어디서 났습니까? 자, 이 물로 우리의 생애가 유지될 수 있고 모든 생명체가 유지되며 또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도 물에 의해서 장만된다. 이 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성경에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4대 강으로 이 땅에 흘러가면서 이 땅에 사람들을 살게 한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락한 세상이 회복되어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면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밑으로부터 생명 강수가 쏟아져 나오고 그 주위에 생명 나무들이 마치 한 나무처럼 어우러져서 거기에 심겨져 있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물은 하늘에서 비구름이 생겨서 내린다. 또 안개가 이슬이 생긴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로 생명체가 유지되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만들어진 모든 디자인과 설계가 하나님의 창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 물을 주시는 하나님,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물은 하늘에서 구름에서 온다고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름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수증기는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바닷물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이 지구 밑에 있는 물의 근원들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심각한 생명수의 말씀의 기근이 온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도 물부족 현상으로 심각한 현실입니다. 13억 인구의 식량 보급을 위해서 물 소비가 많은 농사를 짓다가 초래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오염된 수질 또한 큰 문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네스코에 따르면 중국의 수자원 총량은 2조 8,300억 톤으로 브라질,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세계 6위 수준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1인당 수자원은 2140톤으로 세계 평균 4분의 1에 불과해서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전체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벅찹니다. 또한 중국은 물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자원 분포도 고르지 못해서 물이 강남 지역에만 집중된 탓에 일부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 전체 660개 도시 중에서 물 부족 도시가 무려 400곳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 환경 거시 전략 연구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1억 9천만 명이 마시는 상수원의 유해물질 함량이 기준치를 넘어서 식수로 적합하지 않으며 3억 명의 농촌 주민이 이용하는 식수원은 위생상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말라위라는 나라는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기와 우기의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에 건기에는 물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물이 있는 곳에 모여 살고 건기 때가 되면 동물들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에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과 동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생존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물이 건기에는 무척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비단 아프리카뿐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에 있는 한 빈민가 길가에는 온통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수백 명이 모여 사는 이 마을에서는 날마다 물 전쟁이 벌어지는데 마을 공동수도 바로 옆에는 화장실이 있고 제대로 된 설비를 갖출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비위생적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주민들은 수인성 질병에도 시달린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해변가도 물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으로 살 곳을 잃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해안가 나무를 몰래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음식도 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연재해로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방글라데시는 자연재해를 막고 해안가 담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안 주변에 맹그로브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모두 400만 그루를 심었지만 물 부족 상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다 보니 정작 사람이 쓸 수 있는 물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열대림이 파괴되면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동물 오랑우탄도 살 곳을 잃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갈수록 늘어가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주민들과 동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덮어 쓰고 있습니다. 네, 물 부족과 물의 오염, 정말 지구촌을 위협하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물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물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리포터가 보고해 줍니다.
네, 물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70%가 물로 구성되었으며 갓난아기의 경우 수분 함량이 80% 이상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경우 음식을 먹지 않고도 몇 주일을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단 며칠도 살 수 없는데요. 수분은 모든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양이 많아서 신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내 수분의 10%를 잃으면 위험하고 20%를 잃으면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인체 내에 물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세포이죠. 온몸의 세포에 들어있는 물의 무게를 다 합치면 25kg 난지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10kg은 세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에게 들어있다고 하는군요. 세포막은 물을 자유롭게 통과시키지만 물에 녹아있는 소금, 설탕, 입자 등은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세포화는 연한 수용액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쪽에 진한 소금물이 있으면 삼투압에 의해 바깥으로 물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먹으면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해지고 이것이 만성화되면 세포의 기능 저하로 인해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는 에너지가 많은 물로 채워지면 세포 내 물질 대사, 정보 대사, 에너지 대사 등 생명 활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은 세포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기본 토대가 되는 필수 불가결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양소와 노폐물의 운반, 먹은 음식이 소화 분해되어 필요한 곳에 힘과 열을 낸 후 생긴 찌꺼기는 배설된다. 두 번째, 대사 과정의 촉매 작용,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몸 안에서 일어나는 구매 작용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준다. 세 번째, 체온 조절 작용, 수분은 열을 잘 전달하는 양도체이므로 온몸에 열을 전달한다. 더우면 땀을 흘려 기화열로 체열을 식혀준다. 네 번째, 인체 보호작용. 수분이 적당량 있기 때문에 탄력이 있어 부드럽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쉽사리 장기와 뼈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다섯 번째, 윤활액의 역할. 타액은 입에서 위로 음식이 잘 통과하도록 하고 소화액은 음식물의 가수 분해를 돕고 장내의 수분은 변비를 막으며 눈물은 눈을 부드럽게 하고 침입물을 떠내려 보내며 콧물은 감기균을 포착한다. 마지막으로 혈액의 55%는 물로 된 혈장이며 혈액으로 운반되는 영양소들을 공급받는다 등입니다. 창조주의 오묘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SOS TV 시사리포트의 강정자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체에 중요한 물이 부족하다니 정말 심각하네요. 우선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빨리 모색되어야 할 텐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1인당 물 소비량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덴마크나 영국과 비교해보면 두 배 넘게 물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력 대란을 겪으면서 한국 국민들은 전기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꼈지만 물은 항상 풍족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면 정말 큰 대란이 올 것 같은데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재활용과 적극적인 절약 실천으로 물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물 부족 문제를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물 절약을 생활화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지구 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인류의 50%가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물 부족 문제는 세계 인구의 20%가 자체의 식수원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목욕 및 청소를 위한 위생용 물 부족은 세계 인구의 건강을 위협하고 농업 용수 부족에 따른 사막화를 초래해서 식량 감산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강 목사님의 해설을 듣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창조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죠.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또한 농사짓거나 해서 우리가 생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 같은 것들, 지구의 자전과 공존을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매일매일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물이 솟아나야 되고 물이 하늘에서 내려야 되고 물이 이슬로 잎사귀에 맺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나 이 물이 생명강수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라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거기서 생명과실을 먹어서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은 우리가 이 떡도 양식도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은 주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주의 말씀과 진리가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초막절 큰 날에 다시 말해서 안식일과 초막절 절기의 맨 마지막 날이 겹치면 그 초막절의 그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이 겹치면 그날을 큰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날 큰 날에 주님께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보시다가 사람들이 생명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목말라서 비틀거리며 기근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 답답하고 불쌍하셔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뛰어 올라가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속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신 장면을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수이십니다. 이 생명수 물은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의 기본입니다. 우리 영적인 기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생명수를 마시는 경험을 하십니까?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적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피부도 수분이 부족하면 빼짝 마르듯이, 그리고 수분이 없으면 우리 몸에 부작용으로 몸이 뒤틀리고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수, 그 물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상한 모습을 하고 이상한 성품을 가지게 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이상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생명수를 마시는 진정한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생명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시는 이슬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과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보내는 보혜사 그가 오시면 그가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생명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생명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가 우리 마음에 촉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하여서 이상한 존재로 변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말씀과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일 생명수 물을 받아 먹는 자들이 나중에 주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보좌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우리 목을 죽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매일매일 참된 생명수를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촌의 물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갑니다. 현재만 보는 우리는 곧 닥쳐올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